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서로 보내온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가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궤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나님께 최고 영광이 되며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명이 무엇인지 알면은 평안함이 찾아오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신앙생활은 너무나 쉽다는 사실이 확인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세계명입니다. 세계명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모르면 새 계명을 받고도 옛 계명 아래서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새 계명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릇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립니다. 이제는 이 엄청난 언약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옛날 종교와 율법에 있을 때, 인본주의 불신앙 속에 있을 때 가치관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제일 큰 축복 중에 하나가 생각이 갱신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치관, 기준이 복음 속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세계명의 놀라운 축복 속에 있으면서도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일이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든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교회를 떠나는 것뿐 아니라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교회에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는 것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헛되게 하겠습니까?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도 성경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지 못하면 그것이 유다의 배신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27절에 보면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언제 누구에게 들어갑니까? 그리스도로 충만받지 못할 때 마음속에 들어갑니다. 창세기 3장 사건은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자신의 신분 권세인데 기도하지 않고 인본주의와 대책 쓸 때는 그 사람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도할 힘을 잃고 인본주의를 쓰고 불신앙하는 것이,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사단이 역사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속에 살펴보면 이미 목욕한 자는 다시 목욕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미 죄 씻음을 받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창세기 3장 사건을 가지고 우리를 부분적으로 가끔씩 속이고 문제, 사건, 감정, 환경 속에서 역사하고, 그런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생활하면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 저는 도적이라고 하였습니다. 도적질하는 것은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킴이니라.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가룟유다가 너무나 축복된 현장에 있으면서도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요소를 멀리 찾을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도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영적으로 붙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받고 어떻게 해서든지 성령인도 받으려고 전도하려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이 불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애굽 갈 때 우르 사상에 길들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갱신되기 위해서는 세계복음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는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이 바로 자살했습니다. 이것이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종교생활의 결과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마음을 비우고 소재하고 수리하는 것을 인간 편에서 하는 것은 종교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드러내는 것이 복음이고 인간의 의를 드러내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가룟 유다가 인간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살을 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팔아먹었어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언약 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팔아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종교와 복음을 착각하고 하나님의 의에 대신에 자신의 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괴로워서 자살함으로써 자신의 의를 이루려고 했었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종말입니다.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를 추구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3장 9절에 내가 가진 의는 그리스도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그냥 보면 너무 근사하지만 종교 인간의 의로는 가룟 유다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못된 사람이고 나머지 11명은 훌륭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바로 언약입니다. 구약에 보면 가인, 이스마엘, 에서, 사울왕은 쓰임받지 못하고 실패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 때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인본주의를 쓰고 하갈에게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여분 친구들이 와서 죄를 지적할 때 자신은 그렇지 않다고 항변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남들이 중상 모략하고 비방해도 가만히 있으면 이 가만히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언약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경건하면서도 망하고 기도 많이 하고 실패하고 봉사 많이 하고도 전도 문이 막히는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옛 계명을 가지고는 인간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옛 계명은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옛 계명은 율법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주신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표준, 하나님의 완전한 법이 율법인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지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키지도 못할 완전한 법을 왜 주셨습니까? 완전한 법에 비추어 보아야 인간이 죄인인 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율법을 거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거울을 봐야 내 얼굴에 무엇이 묻었는지 아는 것처럼 율법에 비춰보고 죄인이구나,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라고 깨닫고 이 죄에서 구원하실 메시아를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율법을 율법주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열국의 아비로 이방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부르셨는데 사단은 세계복음화하는 이 유대 사상을 유대 종교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우리만 선민이고 나머지는 저주받을 자라고 생각하는 선민 사상은 세계복음화와 역행되는 사상입니다. 사단은 너무 좋은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율법주의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선민주의라는 유대 종교의 세계복음화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바리새 사상에 빠지도록 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교회 안에서 그렇게 역사합니다. 잘못된 배타적 종교생활과 종교적인 아집과 독선에 빠지도록 속입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에서는 기독교인을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이기주의자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타주의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용서하고 치유하고 살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옛 계명이 주는 교훈입니다. 성취될 것에 대한 예언, 실체에 대한 그림자, 실체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메시아 모형으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8절에서 11절에 보면 율법은 먹으로 돌비에 쓴 것으로 지워질 수 있으나 이 옛 계명의 직분도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을 받아 내려올 때 모세의 얼굴이 얼마나 빛났는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모세의 얼굴에 수건을 가릴 정도였습니다. 하물며 우리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종교인 율법주의자가 아니고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영광이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 스케줄 아래 있었습니다. 율법 아래서 율법의 요구를 계속 이루어야 했습니다. 율법의 금지, 의무 조항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율법과 종교생활에서 해방이 됩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 율법과 종교로부터 완전히 해방받았습니다. 더 이상 율법의 요구를 이룰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십계명을 지킵니까? 십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계속 사형당해야 합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십계명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믿으면 됩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으면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지킬 수 있는 힘을 우리는 얻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십일조를 안 낸다고 부도나고 물질적으로 어려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사고 나면 하나님께 뭐 잘못해서 그렇다고, 사업에 부도나면 몇 년 전에 십일조를 떼어먹기 때문이라고, 교통사고 나면 오늘 새벽 예배 안 갔더니 그렇다고, 운동 시합하는데 잘 안 풀리면 요즘 기도 잘 안 돼서 그런다고, 이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십일조를 안 내도 되지만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열 개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되어지면 모든 부귀가 하나님께로 오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축복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십일조뿐 아니라 그 이상도 드려지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십일조의 개념입니다. 어떤 사람은 세금 전에 액수를 해야 하는지 세금 후에 액수를 정해야 하는지 이런 질문도 합니다. 율법주의와 복음 축복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십일조를 내라고 강조하지 않아도 은혜 받게 되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하는 것과 되어지는 것, 율법과 복음의 차이입니다. 주님은 복음 때문에 옛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이라는 기준이 있어야 죄인인지 아닌지 알게 됩니다. 교통법규가 있어야 위반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있습니다. 교통법규가 없다면 사고 나도 따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창세기 3장에 붙잡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제 때가 됨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옛 계명, 옛 언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새 계명, 새 언약 속에 있어야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일 뿐입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삶의 의무 규범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피곤하여 한계에 부딪히고 응답이 없으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이들을 절대로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은 옛 계명의 완성을 뜻합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의 완성입니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상에 다 이뤘다고 말씀하신 것은 인간 문제를 다 이뤘다는 것, 율법의 요구를 대신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새 계명은 예수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의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새 계명이고 그리스도의 일인데 그 안에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이 옛 계명을 다 이루시고 새 계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본문 34절 35절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리스도 복음을 알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그리스도 사랑을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불이웃돕기는 마귀께 붙잡혀 있는 사람도 합니다. 그냥 사랑은 귀신 들린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이방 종교 빠져 있는 사람도 얼마든지 자선 자비를 베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근본 저주의 창세기 3장 문제에 대해 답을 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이 말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극치는 말 한마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랑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는 종교적인 사랑은 후대에게 미래를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라는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될 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의 비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면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랑으로는 혹시 내가 다른 사람과 많은 시간을 내지 못해도 그 사람 배후에 흑암 권세를 꺾는 기도를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그 사람에게 정확한 복음을 말해줄 수 있습니다.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 종교와 복음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종교 생활하면 날이 갈수록 갈등과 의문이 많아집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속에서 대강 예수 속에서 율법 인본주의 불신앙에 매여 방황하고 있는 우리를 오직 예수라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시간표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비밀을 알아야 진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31절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를 위하여 영광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보면 저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이 드디어 이제 내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영광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영광 극치입니다. 십자가는 저주의 사형틀이지만은 십자가상에서 하신 예수님이 그리스도 사역이 최고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받고 하나님께 가장 영광 돌리는 것은 나에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저를 인하여 영광 얻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인하여 저희에게 영광을 주시리라. 곧 주시리라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께 영광 된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이라. 충만한 그리스도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으면 내 직업, 내 기능,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때려치우고 신학을 하거나 선교사로 가지 않아도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됩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삶의 환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새 계명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에 의해 새 계명이 삶 가운데 성취되었고 이 시대의 새 계명을 성취할 완벽한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 운동으로 부르셨습니다. 새 계명, 새 언약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 생각만 여기에 따라주면 됩니다. 그동안 너무나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운동하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 부조화 불일치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옛날 생각, 옛날 가치관을 가지고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복음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새 계명, 새 그릇을 우리는 준비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한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새 계명 새 그릇을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러분 복음 속에서 많은 것을 해왔습니다. 전도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을 받아서 이제 새 그릇도 준비하시고 이제 2020년 준비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정말로 준비해야 할까 여러분 스스로가 자신이 성령님도 받고 계시기 때문에 아실 것입니다. 이제 2020년을 준비하는 동안 새 그릇, 새 계명을 준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2020년 나아가면서 새 포도주, 새 부대를 준비해서 더더욱 복음 전하는 데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현장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이곳저곳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저희들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보지 못한 2020년을 준비해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세밀하게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안에서 언약 안에서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저희들 2020년이 저희들께는 참 중요한 시기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전도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정말 참사랑교회가 이곳에 자리 잡게 하시고 이곳에 드나드는 모든 식구들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정말 복음으로 이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